빌립보서 1장 12절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또 저희가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천국 현실 또 보게 하시며 소유케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이 되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말씀이 전해지고 또 이해되고 믿어지고 순종이 되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 12장서부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두 가지 수준에서 보고를 하는데 즉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사는 상황이다. 사도 바울의 그 포인트가 그겁니다. 저희는 이 우리의 상황을 보고할 때 그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아마 보고가 달라질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똑같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전하는 곳 있고 예수님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감옥에 안 갇혀 있었을 때에도 아마 보고를 했으면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지금 무엇인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느 상황에 있던 간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당한 일이라.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도대체 무엇인가? 왜 성경을 보면 이 고난을 받는 것, 즉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이 뭐고 이 고난의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박국도 그랬죠. 하박국도 1장에서는 혼동이 왔습니다. 왜 혼동이 왔느냐? 아,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더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혼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고난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즉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공부하면, 아니 성경을 공부하면 고난의 삶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계속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제너럴하게 이 고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얘기할 때 벌써 얘기한 것을 토대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이 없는 기독교 삶이 이상한 거지 핍박이 있는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기독교 삶이 이상한 것이지 그게 성경적이 아니지 고난이 있는 기독교 삶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하여 은혜도 주셨고 그걸 위하여 구원도 받았고 저희는 이제 이 세상의 시민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요한복음 15장 하도 뭐 많이 읽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텐데 그런데 우린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미워한 이 세상이 우리도 미워한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바울같이 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축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이란이나 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면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뭐 요즘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 같이 들리겠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예수님 전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하면 이 세상에 사는 그 자체가 영 맞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다른 세상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그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뭐 생각을 하는 것이나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이나 마음가짐, 뭐 의미 등등 이 세상 사람들과 정 다릅니다. 이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게 살이 찌면서 옷이 작아져 갖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안 맞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렇습니다. 안 맞습니다. 뭐가 그리 기쁜 건지 길을 기울여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 건지 뭐 들어보고 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좋아하는 척을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기뻐하는 척을 하기도 그렇고 안 맞습니다. 죄인이 이 정도니 그래도 구원받아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고 이제 새롭게 창조되어서 그러나 아직도 죄를 짓는 수준에서도 이 정도니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에 빠진 세상에 와서 그 거룩하신 분이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편하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닙니다. 편안해지려고 이 세상과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이 자체가 무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짓으로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끄떡거리는 것이지 참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복음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좋은 것이면 아, 그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를 갈고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착각들을 합니다. 요즘은 복음을 잘 전하면 온 세상이 좋아할 걸로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반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믿음을 갖고 똑같은 방법으로 산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외롭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이해를 못해줍니다. 그리고 또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손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나 뭐 억지로 못하고가 아니죠.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고 싶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 그냥 끌려가는 삶 같이 뭐 하고 싶진 않은데 꼭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하는데 영 마음이 안 편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풀리지 않는 일들, 육체적인 뭐 고통,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만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쁨으로 살게끔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냥 고난 받는 게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무슨 세상에서 팔짝팔짝 뛰는 기쁨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렇게 안 되게끔 해놨습니다. 기쁨.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고난과 기쁨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거냐? 기독교의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 봤는데 고린도 후서 7장에 보시면 4절에 사도 바울이 그 4절 하반부에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친다. 그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후서에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제 기쁘게 여기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쁘게 고난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 존재가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 번 말했는데 그럼 우리 삶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삶 안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고난이 포함된 삶으로 디자인을 해놓으셨는데 왜 그러셔? 그 고난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 우리 삶에서.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여러분 기억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이루시는 그 선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 내가 그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에 더욱 참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냐, 감옥 밖에 나와 있는 거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즉 그분은 갇혀 있건 나와 있건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말씀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것이다 라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잡혀 죽는 삶을 살면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라. 감옥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사도 바울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그 자체가. 물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천국은 고난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궁극적으로는 나쁜 것이지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구원 역사가 두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이 두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오셔서 완전히 끝냈으면 그러면 간단하죠. 그랬으면 세상이 있다가 완전히 망하고 천국이 있고 세상은 없고 천국만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이루시질 않고 두번 오십니다. 두 단계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있다가 완전히 세상이 없어지고 천국이 있고 하고 끝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중간 단계가 있어서 세상이 있고 천국이 오는 건데 그 중간에 세상과 천국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기간을 두셨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처음에는 영적으로 이루시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게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구약은 세상입니다. 그죠? 모든 게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구약에서는 나쁜 것입니다. 고난이 구약에서 나쁜 건데, 이제 천국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간 단계가 있어갖고, 이 중간 단계는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세상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야 하고, 천국이 왔다는 것을 보여야 해서, 구약의 그 세상적인 면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세상적인 게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왜? 세상은 끝났다는 걸 보입십니다. 간접적으로. 그리고 천국이 벌써 왔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빴던 고난이 이 중간 시대에는 좋은 것으로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좋았던 것이 이제 중간 시대에서 나쁜 걸로 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세상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세상에서 좋게 여겨지던 것이 이제 나쁘게 되고, 세상에서 나쁘게 여겨지던 것이 오히려 좋게 됐습니다. 왜? 그것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세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반대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완전히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날이 이제 옵니다. 그때는 뭐 거꾸로 뒤집고 뭐 이럴 필요도 없이 세상이라는 그 자체가 완전하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없어지기 전에,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없어진 상태에서 세상이 아니다! 이 메시지가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수준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어떤 것도, 그죠? 구약에선 잘 살면 복이었습니다. 이제 잘 살면 복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잘살수 있고, 믿는 사람도 잘살수 있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고난이 복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고난은 나쁜 것인데, 그러나 이 중간 단계에서는 그 세상에서 나쁘게 여겨지는 것이 좋게 여겨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이 이해가 더 잘 것입니다. 구약에서 죽음이라는 자체가 이게 심판입니다. 근데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아예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 단계에서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제 죽음도 유익하다. 마찬가지로 이제 고난도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음을 유익하게 변하게 만드신 그 예수님께서 고난도 유익하게 변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죽음이 유익한 거면 고난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동안 고난이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 이제 좋은 것을 이루십니다. 구약에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서 그래서 구약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혼동이 왔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제가 읽어드려야죠. 말만 해갖고 나면. 시편. 이런 예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보려고, 그때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믿는 자가 고난만 받으니까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왜 이래? 시편 13편부터 한번 보죠.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러면 나의 적이 나를 이겼다 할까 염려가 된다. 왜? 이 사람은 지금 혼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약 수준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십자가가 패배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는 혼동이 옵니다. 시편 73편. 제가 많이 읽었던 시편이죠. 73편. 2절부터 읽으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실종할 뻔했다. 왜? 내가 잘못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왜 잘못 판단했느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더 잘 산단 말입니다. 즉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산단 말입니다. 저희는 그 안 믿는 자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어요. 6절 그러므로 교만이 저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너무너무 세상에서 잘 되니까 교만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안 믿는 자들. 그래서 이건 뭐야?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안 믿는 자들은 잘 되는 거야?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그 자체가 헛된 거다 이 말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잘 하려고 했는데 고난인데 이 안 믿는 자들은 저렇게 잘 사는 내가 헛되게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실족할 뻔했다. 왜? 그렇게 계속 생각했으면 실족할 뻔했죠. 이 정도로 혼동이 옵니다. 왜?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부한 우리 하박국도 1장에서 혼동이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믿는 자들이 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다 멸망을 한다고 하십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혼동이 온 거 아닙니까? 그 구약 수준에서도 지금 세상적으로 예표적으로 하는 이 수준에서도 이렇게 가끔 진리를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해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사도 바울. 한 군데 더 보죠.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 1절서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이니까? 악한 자, 안 믿는 자가 더 잘 사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혼동이 와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든을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뭐 계속 읽으시면 지금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혼동이 와 있으면 제대로 한번 깨달자 이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왜? 제가 보기에는 이 혼동은 오기가 참 쉬운 혼동입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해보자고 사는데 뭐 그렇게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 부자로 만드는 게 어렵겠습니까? 된 거 아닙니까? 뭐 부자 만드는 게 어려워서 이런 겁니까? 이 세상에서 크게 뭐 진짜 성공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구약에서의 그 죄 없는 자들의 고난, 물론 다 죄인들인데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은 예표 수준에서는 죄가 없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즉 사도 바울도 그랬죠. 구약 수준에서 율법으로만 따지면 나는 완전하다. 아니 율법으로 따져 완전하다 이게 어떻게 그런 소리가 함부로 나오냐 했는데 우리가 이해하면은 아 구약은 겉으로만의 판단입니다.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간음한 사람을 벌 주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신약까지 가져와서 벌 주지 못합니다. 신약에는 다른 여자를 이상한 마음을 품고 봐도 간음했다. 모세 보고 간음한 자를 다 처벌해라. 그래놓고 신약까지 가져 들어와서 마음에 이상하게만 생각해도 처벌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모세가 처벌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벌할 수 있는 수준, 구약 수준에서는 마음을 품고 간음을 해도 완전하다. 왜? 처벌을 안 받으니까. 완전한 수준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 수준에서. 그러나 그렇게 예표 수준에서라도 완전하게 보여지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런 자들이 구약에서 고난을 받게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예표하게 만드십니다. 그 최고의 모습이 욥 아닙니까? 욥. 욥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 저보다 더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없다. 그런데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서, 즉 의로운 수준에서 고난을 왜 받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또 온 겁니다. 욥도. 욥이 혼동이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혼동이 와갖고 그 고난받는 욥에게 그 혼돈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네가 죄를 안 졌으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겠냐? 너는 죄를 졌다. 그래야 말이 되니까요. 그 말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랬더니 욥은 이제 또 하나 더 나가서 아니다. 난 죄진 게 없다. 하나님 나오시라. 내가 완전한 것을 증거해달라. 하나님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나왔어요. 결국 다 죄인이죠. 그러나 그 예표 수준에서는 죄가 없는 분이 고난을 받는 즉 잘하고 있는데 고난이란 말입니다.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구약식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만 받으셔야만 되는 분입니다. 하나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가 혼동이 되면 이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고난이야.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완전하게 순종을 하는데 죽음이야.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뭘 이루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엄청난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수준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해, 욥 같은 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죠. 예표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점점 성경, 구약 수준에서도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우리 예수님이 못생기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화 배우를 탁 보면 이렇게 딴 데 가다가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왜?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보고 다시는 안 보는 그런 얼굴이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 사진들 다 갖다 버리세요. 그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생기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아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보기 싫어서 눈을 가려서 아우 안 봐 이런 수준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멸시 당하는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새 시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는 그 자체가 표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예수님 보통 고난이 아니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게 되면은 5장 7절서부터 읽어드리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자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오늘, 내일, 아니면 며칠 안에, 아니면 며칠 전에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혼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면 복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만드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큰일 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일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을 보면은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 읽으면은 예수님이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에 우리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 삶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그 고난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3장에 가면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예수님의 고난이 넘치게 주어졌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산 자가 여러분과 제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맨날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쁘게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음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기쁨으로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을 이루느냐? 그 영광, 천국의 영광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은 뚜렷하게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이 그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 여겨지는 일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왜 고난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걸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판단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나 기쁜 소식이지 안 믿으면 복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오. 거리끼는 것이 해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상하죠? 고난이 있어야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너희가 그 불에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라. 즉 고난을 사라. 그리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고난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일렀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항상 이 구절 읽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이처럼 축복하여 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 조심하게 얘기해야 될 소리입니다. 참아들이 아닌가?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받고 결론을 내립니다. 욥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들을 부인하고 매일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제 결론을 내리죠. 고난은 유익하다. 죽음도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 삶을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예수님을 증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어우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니라 아 예수님을 닮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예수님의 삶에 더욱 참여될 수 있는 기회구나. 이 사도 바울같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는 것이 지금 문제지 고난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샘을 내셔야 합니다.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앞에 와서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고난이 많다고. 자랑입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2장. 그 천국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시는데 천국을 바라보시며 천국의 기쁨을 인하여. 근데 이 모세도 그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거기 상주신다는 것은 세상 것을 준다 이 말이 아니죠. 왜? 모세는 지금 그 애굽의 왕의 아들로서 세상적인 거는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을 정도로 받은 사람인데 모세가 그 세상 걸 다 버리니까 하나님이 세상 거 더 주시더라 지금 이 말이 아니라 상을 바라본다는 건 지금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천국의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는데 모세도 그 천국의 그 상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고난받기를 기쁘게 받으신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거 읽고 마치죠. 히브리서 11장 36절 11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의 그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다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 히브리서 쓴 자가 한꺼번에 뭐가 묶어버립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The world was not worthy. 즉 좀 한국말 번역이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거를 그런 식으로 또 이해하면 또 맞을 수는 있는데 즉 세상에 이들이 있기에는 세상이 너무 값어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이들을 감당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이 세상에 계속 있기에 세상이 값어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이들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년수 그 외에 하루라도 더 있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귀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기대가 뭡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슨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쓸데없는 생각 다 버리세요. 성경에 뚜렷하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기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이 기쁜 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또 말이 됩니다. 우리 이 엄청난 고난의 삶에 지금 참여된 여러분 같이요. 우리 이 고난 기쁘게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 하나가 되자 이 말입니다. 참기 힘들 때도 있고 그러나 앉아서 누워서 눈 감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한 길어봤자 며칠이면 다 해결됩니다. 네. 며칠이면 해결됩니다. 아, 그런 거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고난을 받으실 때마다 내가 그 예수님 고난에 참여되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그 합당하게 여겨지지가 않으면 여러분한테 그런 고난 안 줍니다. 오히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이제 좀 정립을 하시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해 나가는 것을 이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금방 이해가 옵니다. 아, 사도 바울이 좀 있으면 그 말도 하시지 않습니까? 죽음도 유익하다.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 이해가 곧 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거 같이 하라고 모아주신 거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 답을 말씀해서 얻으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사실 더 참여하고 더 닮고 싶어도 아직 그 수준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삶에서 고난다운 고난 찾기도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 있건 간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겪는 고난이라도 다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수준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수준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각기 자기 수준에서 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예수님의 그 삶에 참여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무엇이고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뭐고 다 어떻게 되어가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인가 뚜렷하게 알고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